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뭐 주길 이름과 이렇게 이어지죠. 세례자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친다면 세례라기보다는 고해성사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몸을 씻듯이 그 물을 가지고 영혼을 씻어서 정화하고 다가올 구세주의 강림을 준비하라라는 어떤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례라기보다는 그 정화 예식을 받으러 친히 오신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왜 죄를 씻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요한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요한조차 당황한 이 사건을 말입니다. 보통은 인간 사회에서 예식이 있으면 그 예식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예식은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예식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앉죠. 하지만 그 대상이 신이 될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이 하느님이 그 예식에 참여한다면 예식이 그 대상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예식을 포함하시고 주관하시는 더 큰 존재가 되시죠.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물의 세례, 그 정화의 의미를 뛰어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겸손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례라는 그 예식의 의미적인 전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가 필요 없는 죄 씻음이 필요 없는 구세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이라는 그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확장을 넘어서 초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면서 동시에 유다인이라는 민족 안에 머물지 않으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그 구세주 하느님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는 모든 민족들에게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의 정신은 오늘 이 독서였던 사도행전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아주 이렇게 크게 좀 감정이 북받쳐서 고백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라고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라는 등 참으로 뭐 다 이런 식으로 되게 흥분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로마인 백인 대장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아 성령은 유다인들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깨달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세례가 나와 너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사건처럼 그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요한이 예언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모르지만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자신이 주는 물의 세례와는 다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과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불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와 그 예수님의 세례는 의미에서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게 될까요? 물은 구약에 머무르고 있죠. 성령은 하느님의 의지는 그 구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세주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듯이 예수님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를 포함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초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만 머무르던 그 물의 세례는 이제 유다인을 넘어서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로 넘어가는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로 다시금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모든 인간적인 제약을 넘어서고 초월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을 모두 버리겠다라는 다짐이 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세상의 이름을 쓰레기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 자라가면서 살겠다는 다짐이 바로 세례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치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은 세상적인 그 모든 것 앞에 나의 신앙을 두고 내가 믿는 하느님을 그 맨 앞에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든 나의 집안을 먼저 내세웠다면 세례를 받은 나는 이제 그것을 하찮은 것, 사도의 표현처럼 한다면 쓰레기로 여기고 하느님을 맨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든 나의 학벌을 먼저 내세웠다면 세례를 받은 나는 이제 그것을 하찮은 것, 쓰레기로 여기고 하느님을 맨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든 나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먼저 내세웠다면 세례를 받은 나는 이제 그것을 하찮은 것, 쓰레기로 여기고 하느님을 맨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다짐이 바로 세례가 됩니다.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로지 죽음 다음의 생을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와 이웃의 영신적 삶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것들의 가치가 부여되지만 오로지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이 쓰여진다면 그것들은 하느님 앞에서 어떤 가치도 가질 수 없게 되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의아해하고 당황해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는 지금 베풀고 있는 그 물의 세례마저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요. 그래서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세례는 그에게 하나의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중간에 살짝 저항을 합니다만 이내 그분의 뜻을 깨닫고 목숨을 바쳐서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세례자 요한만큼은 안 되더라도 또 우리 각자도 우리가 받은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세상 그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또 잘 사용하면서 또 신앙생활 이어가야겠습니다.